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목사님 연애했었죠? 네. 연애 결혼하셨죠?
아, 그렇죠. 네. 네. 아, 부끄럽게. 그런 질문.
그때는 어떻게 손을 많이 잡으셨나요?
아, 손이요?
네.
아, 손을 잡았죠.
네. 아니, 제가.
아, 이런, 이거 방송에 이런 얘기 했네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린가 하면. 네네. 최근에 한 연구 기관에서. 네. 나이가 들수록 손을 더욱 꼭 잡아라.
아.
아,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그러니까 손을 잡을 때의 역량, 나타나는 현상 네 가지가. 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여준답니다.
손을 잡으면.
네. 그래서 민감한 피부의 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네.
심장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예, 우리가 손을 잡을 때마다 나온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저는 손을 잡으면 아이들이 그렇고 다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너무 꼭 잡나?
손이 너무 차서.
아, 맞아요.
애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네. 네. 다른 사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아마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해지셔야 되니까 그렇고. 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진정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불안한 요소가 많잖아요.
네.
죽음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은데.
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손을 꼭 잡으면은 훨씬 더 이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부부간의 신뢰감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야, 이 손 한 번 잡는, 네, 거에
서로 간의 신뢰감이 높아진다고.
지금 합니다. 저희가 손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방송을 하는데
신뢰감이 막 느껴지는데요.
예, 전율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연세가 드실수록 부부 사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주 손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네 번째로는 아플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네.
아, 그럴 때. 네. 손을 한번 쫙 잡아주면은.
네. 왜 자꾸 손을 그거
네. 예, 고통이. 네. 이렇게 통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그니까 이 손 한번 잡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죠. 네. 예,
정말 이 간단한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면.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저는 요즘같이 어수선하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감이 무너진 이때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끼리끼리라도 서로 화해의 손잡음 그리고 또 연합의 손잡음, 아,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잖아요.
네네.
십자가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 손붙잡고 다른 사람 손잡는 그런 연합의, 예, 그런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0과 바울과 반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는 바울과 반역인데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요. 또 그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아,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속에서 바울은 이 복음과 대쟁투를 서로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싸움에서의 승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는 그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죠. 이번 과에서는 이처럼 바울이 교회의 대쟁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다양한 이 비유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이 잘 전달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교과는 어떤 면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대쟁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또 방법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기억절이 참 재밌습니다.
네, 네.
이 썩을 것이 다 썩을 것이에요. 네.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예,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아담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대쟁투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설명은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인류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하는데요. 물론 뭐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은 하와였지만 아담은 그 인류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띈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담을 언급하죠.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불공평하다.
그러니까요. 네.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아담이 지었는데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냐. 이 죄의 전가에 대한 개념은 참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그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의 개념을 오히려 구원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죄의 보편성을 설명할 때 사용한 그 한 사람 개념을 구원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논리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한마디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은 사망과 생명의 대쟁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고 마침내 사망과 생명의 대쟁투가 성립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16절에 이 죄로 인한 저주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선악의 대쟁투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에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 선악의 대쟁투를 설명하기 위해 꺼내들은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왕노릇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죠.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언어는 어원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노릇이라고.
노릇,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사망, 즉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한다는 뜻이고요.
네.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들의 최종 운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바로 이 두 가지 세력, 사망과 생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왕이 될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바로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선택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의는 죄의 반대의 개념이죠. 의의 결과는 생명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요. 생명이 그의 삶의 왕노로 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개념과 대쟁투의 개념을 서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은 결국 생명과 사망의 대쟁투에서 생명이 왕노로 타도록 선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말한 복음이요 대쟁투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지만 대쟁투라고 하면 뭔가 좀 치열하고 힘들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죠.
네, 완전히 각 잡히잖아요. 네. 이렇게 자세를 좀 가다듬고
대쟁투 하면
눈빛도 달라지고 네. 말이죠.
그러나 결국 복음과 대쟁투는 하나의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대쟁투에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나 대쟁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능력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대쟁투의 모습이죠.
네,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우리가 선택만 잘하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럴 소지는 아담과 예수님이신데 이 대조를 통해서 죄에 들어온 이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뭔지 아시죠? 좋은 놈, 나쁜 놈.
아.
그리고 또 그게 헷갈리면은 거기서 제일 좀 못된 애를 갖다가 좀 이렇게 지목하고 제일 착한 애를 지목해서 이렇게 다 설명하면
네.
아이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아, 근데 여기서는 말씀하고자 했던 바울의 취지는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얻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왕노릇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세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힘, 영적인 선택, 분별력은 약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교회의 건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소지에서는 모든 인류 앞에 놓인 어떤 개인적인 대쟁투를 설명을 했다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대쟁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고린도전서 3장에 교회가 겪을 대쟁투를 크게 두 가지 비유로 바울은 설명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 씨를 심고 씨가 자라는 농사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집을 짓는 건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대쟁투가 바로 이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세웠던 교회인데요. 그곳에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아주 든든한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후임자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뭐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언변이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8개월 동안 목회한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사이에서 나는 바울이 좋아, 뭐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라는 어떤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르는 정도를 넘어서 3절에 보시면 시기와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심는 일, 물을 주는 일인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심겨진 복음의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정작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7절에서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너희가 집중해야 할 분은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벌 문제, 또 시기와 분쟁이 왕노릇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죄의 문제들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면은 이 구원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분쟁의 모습이 있다면
네.
빨리 그 어둠의 구름들을 거치고 진정 봐야 될 예수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실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분쟁과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내가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과 생각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맞춰질 때에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뭐 바울의 업적을 무시하거나 뭐 아볼로의 업적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또 연합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 네, 근데 사단은 꼭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 지으려고 해요.
네.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업이 크다, 누가 더 뭐 사람이 좋다 등등의 네, 이러한 구별 지으려고 하는 것들은 네,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네.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은 없죠.
네.
저는 사실은 예, 점점 엄마가 더 좋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네. 또 아빠가 좋다는 걸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서로를 존중해주고 우애해주는.
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시험거리로 만드는 것은 정말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건물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네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쟁투를 두 번째로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바울은 여기서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성도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죠. 누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가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누가 세웠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번에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 바울은 여기서 건축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는 교회를 짓는 재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금, 은, 보석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지피입니다.
너무
딱 봐도
그래요.
너무 다르죠.
네.
예, 뭐가 다를까요?
뭐 값어치가 다르다고 하죠.
그렇죠. 가치가 다릅니다. 사실 금, 은, 보석은 귀한 것이지만 나무, 풀, 집 이런 것들은 아주 천한 재료들이죠.
단가가 아주 싼
단가가
걸로.
단가가 저렴하죠. 네. 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재료의 가치라기보다는 재료의 이 불에 타는 성질, 즉 가연성에 대해서 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불로 나타날 텐데 쉽게 타버릴 재료로 교회를 세웠는지 아니면 불에 타지 않을 재료로 교회를 세웠는지가 이 마지막 불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쉽게 타버릴 재료라는 것은 아마도 인간의 어떤 지혜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타지 않을 재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참 진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도자들이 정말 순수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아마 지적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바울은요 이 식물과 건물이라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쳤고요. 사역자들은 그들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진리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싸워야 할 선악의 대쟁투이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와 분쟁이 생기고 실망과 원망이 나타나죠.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름다운 식물로 또 든든한 건물로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네, 월요일 소지는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를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도 일어나고 또 그런 고집스러움 때문에 서로 이렇게 파벌이 생기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드러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야 화평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꾸 나를 내세우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또다시 교회를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또 각 지체는 저마다 담당하고 있는 일이 다 다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각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이 교회된 몸은 온전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서로가 맡은 역할과 직분의 다양함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시기의 근거로 작용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가 싸워야 할 또 하나의 대쟁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양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눈과 손, 머리와 발. 그들은 서로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그러나 이 다름,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분쟁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네.
어느 지체 하나 상대를 향해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이 온전히 하나의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움직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다양성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퍼즐 보면 확실히 알잖아요.
네.
퍼즐 하나만 보면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네.
그 퍼즐이 이렇게 각각 다른 위치에 있고 또 모양이 다른데 하나가 될 때 전체에서 딱 보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딱 드러나잖아요.
네.
우리의 지체가 이런 연합의 아름다움,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사람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네, 정말 각자, 그래요. 네,
각자가 받은 은사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 또 관심이나 여러 성향들이 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다양함, 또 서로의 이 다름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 다름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름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기를 바라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예, 이 말은 너는 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는 내가 아님이 교회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은 1차적으로 은사의 다양성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교회를 분쟁으로 이끄는 다양한 다양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가 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같은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베드로도 아주 급하고 직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어디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뒤에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네, 도마는 소심했잖아요.
소심하고 의심하고.
요리는 잘했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빌립은 어쨌든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잘했던, 네. 계산 잘하고.
네, 계산 잘하고. 네.
이처럼 예, 이 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활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바로 이 다양성 때문이죠. 이 집사님은 성격이 너무 불같고 저 장로님은 너무 소극적이고 이 목사님은 너무 조용조용하고 저 목사님은 너무 활동적이고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이 비난과 분쟁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과 조화의 근거가 될 때 이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결코 한 종류의 꽃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죠. 그곳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꽃꽂이군요.
꽃꽂이.
네. 네.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의 다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시기가 사라지고 교회가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존재이고 그 연합은 교회를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것이 온전한 연합의 상태죠. 몸이 하나라는 말, 그것은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상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새끼손가락 하나의 상처로 온 몸이 고통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를 내 가족처럼 내 자신처럼 생각하는 일.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교회가 서로의 고통에 함께 고통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연결될 때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도 역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지체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 목회를 할 때 이 한 구도자를 방문했는데
네.
병이 있었어요.
네.
당뇨병을 앓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감각이 없어서 발가락이 잘린 그런 분이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고통을 느끼게 될 때 느끼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이 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지체라면 누군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고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나는 동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지 않은 걸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네.
이게 아마도 영적 당뇨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뇨에 걸리면 빨리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이 약을 먹기도 하고 또 피가 잘 흘러서 이 신경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함으로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또 형제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운동이고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찬양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갑옷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노골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여기서 실제 전쟁에서 쓰이는 다양한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대쟁투를 준비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영적 대쟁투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갑옷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가 싸우는 대쟁투는 영적인 대쟁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싸움의 대상에 따라 싸움의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이란 말은 그 싸움을 위한 준비도 영적인 것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준비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바울이 말하는 전신 갑주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여기 나열된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무기가 네. 불화살인 것 같아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목사님.
아, 불화살.
네,
그거는 이제 사단의 무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이제 소멸하는 거죠.
네, 불화살. 이게 잘 어려워요, 발음.
발음이 어렵죠. 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여기 이 첫 번째 전신갑주인 진리는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며 평안의 복음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됩니다. 또 믿음의 방패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불화살과 같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며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로서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죠.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른 것처럼 말입니다.
네.
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러한 싸움은 비록 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상황의 문제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문제로.
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정신갑주가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이제 막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싸움이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든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칼과 창과 같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1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눈앞에는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 자체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도느냐 돌지 않느냐, 그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뭐 군사력을 키워라, 무기를 준비해라 라는 명령 대신에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해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싸움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 자녀 진학에 대한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지만 결국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해결은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의 삶을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매일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싸움도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벌써 무너지면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죠. 영적인 싸움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칫 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늘 구비해서 입고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서지는 최후의 원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원수는 별다섯 개 아니죠?
네, 그 원수가 아닙니다.
어떤 원수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요일 소지는요, 또다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대조로 돌아가는데요. 일요일 소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담은 죄로 인해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움으로 인해 다시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다시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삶, 즉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인류는 죽음 이후에 삶을 약속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 그것은 결국 죽음과 생명의 싸움이고요. 썩어짐과 변화됨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막을 내리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죽음이 성도들을 붙들어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통해 대쟁투의 최종적인 승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요 희망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비록 치열한 대쟁투로 채워져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죠. 바울은 선악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그 당시 교회들은 각자의 대쟁투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장차 그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도록 이끌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네, 모결서지의 최후의 원수는 바로 죄군요. 죄.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에 굴복했을 때 우리 모두는 사망에 이르러 왔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교회의 대쟁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사망은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하였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사망과 생명의 이 치열한 싸움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났고요. 바울은 이것을 식물이나 건물, 또 몸과 갑옷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요. 모든 건물의 기초도 그리스도. 모든 지체의 연합도 그리스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갑옷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될 영원한 생명도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 매일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부자 아빠십니다. 한없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셨으니까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의 삶에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쟁투의 진상을 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그 안에서의 다양성이 때로는 교회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이러한 다양성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교회마다 싸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대쟁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 거기엔 산이 있고 냇가가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제일 중요한 너와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조화의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채워짐이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고귀하고 존귀하고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변함없는 내 고향
땅의 성도들 기쁘게 만나 하늘 영광 누리리. 나 그리워하는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번향 그리워. 그리운 저 하늘에 가기 원해 주님 만날 내 영원히 찬양하리. 나 그리워하는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주를 신뢰해.